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등 공동성명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미한 동맹이 계속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제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의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공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으로 종료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미국의 10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셀 공장 등을 시설하는 현대차 회장을 만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한 연합 방위의 상징성이 있는 한국 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22일 오후 다음 순방지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24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을 머물며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를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국 국가원수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후 2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크유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20일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한 러시아군은 21일 돈바스 지역 내 루안스크주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 휴전 협상 책임자는 러시아와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부들야크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단장은 휴전을 위한 협상을 당분간 중단할 것이라며 러시아군은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치열한 대규모 공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밤 성명에서 돈바스 상황이 극도로 힘들다며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 슬로바이안스크와 세레보도네츠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남부 도네츠크주에서 공격 헬기와 탱크, 로켓과 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가해 최소한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중도좌파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호주는 10년간의 보수 정권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야당 지도자인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는 21일 시드니에서 승리 연설을 하면서 공포와 분열이 아닌 통합과 낙관주의를 촉진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구온난화와 원주민 권리, 정체된 임금 상승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조처들을 약속했습니다. 알바니즈 대표는 현재 전력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과 노조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과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즈 대표는 연설에서 자신은 공공주택에서 자란 싱글맘의 아들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호주인들이 별의 향에 손을 뻗치는데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즈 대표는 이탈리아계로 호주 최초의 비영국계 총리가 될 전망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총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이 이끌어온 자유국민연합 대표직 사임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노동당이 독자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76석을 확보했는지 아니면 무소속과 군소정당의 지지를 필요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에 대한 추적을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감염 사례가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WHO는 이날 기준으로 영국에서 20건을 포함해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원숭이 두창 감염이 원래 보고되지 않았던 12개 나라에서 92건의 감염 사례 그리고 28건의 감염 사례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미국인 중에 이 아시아계 미국인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해서 2200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아시아계 미국인의 그 수가 2060년까지 4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의 인종에 따른 교육과 경제 수준 등도 다뤘는데요.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악시오스는 미국의 아시아계에 대한 신화가 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아시아계 미국인이 고학력에다 부유하고 성공한 이민자의 전형으로 편중되게 그려지고 있지만 이런 신화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도 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심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의 2019년 연간 중간소득은 $85,800로 미국 전체 가구의 중간소득인 $61,800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아시아계는 25살 이상 인구에서 대학 학사 이상의 학력 보유자가 54%인 것으로 파악됐고요. 같은 나이대의 전체 미국인 중에 이 비율이 33%인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입니다. 하지만 또 출신 국가별로 세분화하면 편차가 더 컸습니다. 인도계의 중간소득은 $119,000로 미국 전체 평균의 두 배 달했던 반면 미얀마계의 중간소득은 $44,400로 미국 전체 평균을 밑돈 것이죠. 미국 내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인도와 미얀마의 중간쯤인 $72,200였습니다. 교육 수준도요. 인도, 스리랑카, 중국, 파키스탄, 한국, 일본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이 50%를 넘겼지만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인의 30%는 고교 졸업장조차 따지 못하는 등 아시아계 미국인의 매우 차이가 큰 소득과 교육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요.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출발선이 제각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인도인과 국가 상황이 어려워서 도망치듯 미국에 온 미얀마 망명자와는 다를 거란 거죠. 또 현실과 다르게 미국 내 아시아계에 대한 신화, 아시아계는 고학력에 부유하다는 선입견이 생긴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또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소수 인종에 대한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선 아시아계 학생이 조용히 있으면 학습 내용을 이해한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5월 네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중고품 시장 호황. 중고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인 트레드업의 2022 재판매 보고서에 따르면요,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62%가 새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중고 제품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북미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 중고시장은 2026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해 8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300만 명의 소비자가 처음 중고 의류를 구매했고 이들 중 76%가 향후 5년 동안 중고 의류에 대한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매는 2025년까지 의류 소매 판매보다 11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치, 룰루레몬, 니만 마커스 등 패션 업계들이 발빠르게 중고 의류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지난해 두 개 주에서 시작한 중고 의류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인 Like New 프로그램을 400여 개 매장과 온라인으로 확대했죠. 중고 의류 트레이드인 가격은 티셔츠가 $5, 후디, 스웨터, 레깅스가 $10, 코트나 자켓은 $25입니다. 트레드업은 재판매 플랫폼을 이용해 월마트, 아디다스, 타겟 등 자체 사이트에서 재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통해 중고 매매가 가장 활발한 곳은 굿윌과 구세군인데요. 굿윌의 경우 중고 의류는 매출의 약 48%를 차지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고 제품 시장은 이베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이베이 명품 중고 책임자인 타티라스 캄다 씨는 친환경을 중시하는 고객도 한 요인이지만 패션과 가격을 중시하는 명품 소비자들도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고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공정노동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높아졌고 물가상승도 요인 중 하나인데요. 또한 중고품 판매 초기와 다르게 중고품을 구매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소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시카고 통행금지. 지난 16일 시카고 NBC 방송이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주말 통행금지 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밤 10시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령을 강화한 것인데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16살 소년이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17세 이하 청소년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부모나 성인 책임자가 동행을 해야 외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시카고시에서는 주 7일 내내 밤 10시 이후에는 부모나 성인 동반자 없이 외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통금령 강화는 유색인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검문 체포를 늘리고 경찰과 유색인종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라이트풋 시장은 위기 상황이며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정리하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요. 이 소식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죠.
네, 북한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노동당 정치국은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라고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은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미크론 BA2의 특징이 뭔가요?
북한이 밝힌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가량 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단검사에서 다른 변이체보다 검출하기가 훨씬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립니다.
예, 북한 당국이 12일에 코로나 발생을 발표했는데 실제 발병 시점은 언제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달 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오전 한시적으로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했다가 5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열병 확산 조짐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가했던 인원 중에서도 열병 환자가 발생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죠. 감염률과 사망률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을 거로 우려가 되는데요.
네, 북한은 에리트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두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앞서 코백스는 지난해 북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1만 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했지만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시노백 백신은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나라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북한에 들어간 백신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코백스가 북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회분을 배정했지만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모두 취소됐습니다.
네, 북한 코로나 사태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요. 북한이 코로나 발생을 발표한 날 미사일 쏜 소식도 좀 알아보죠.
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저녁 6시 29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일 만에 첫 무력 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으로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특히 이날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당일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방역에 집중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국방부 강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코로나 소식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확산세가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열자가 수십만 명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6일 오후 6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3만 2,880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발열자 총수는 171만 5,950여 명이며 그중 102만 4,720여 명이 완쾌되고 69만 1,17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망자 총수는 62명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규 발열자 규모는 12일 1만 8천 명, 13일 17만 4천여 명, 14일 29만 6천여 명, 15일 39만 2천여 명, 16일 26만 9천여 명으로 높은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산세가 높은데 주민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기 적합한 조건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북한과 에리트리아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죠. 세계보건기구도 17일 북한에서 새로운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내 코로나 발병과 관련한 질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전염을 잡지 못하는 곳에서는 항상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위험이 더욱 높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국가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확실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히 북한 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에 신종 코로나 발병 현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기술적 물자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에는 코로나 검사 키트와 필수적인 의약품, 신종 코로나 백신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일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방역 지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 발생을 발표한 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이번 달 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끝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인데요. 자, 북한이 이 코로나 발생을 계기로 핵실험에 나서지 않을 것인지 여부도 또 주목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속에서도 핵실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핵실험을 보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에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안정한 프로그램보다 자국민의 인도적 우려를 우선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따라서 보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무부와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북한의 도발 계획을 사전에 노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굴착 활동을 벌이는 등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국무부는 또 북한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 어떤 논평을 폈나요?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매우 필요해 보이는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북한이 계속 거부하는 건 또 다른 모순이자 심지어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완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측근을 돌보기 위해 계속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코로나 관련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백신 지원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북한은 지금까지 코백스의 모든 백신 기부를 거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안타까운 이유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양자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기증한 화이자 백신의 분배를 결정하는 건 코백스라며 코백스가 북한의 백신을 할당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나 아프리카 연합에 그렇게 한 것처럼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안타깝게도 그런 조치 중 많은 것들을 진전시키지 못하게 한 건 북한 지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코로나 지원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연일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돼 있고 수신인은 북한 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입니다. 이 통지문은 북한 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과 마스크, 진단 도구 등을 제공하고 한국 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 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대북 지원 의사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중국도 북한에 가장 가까운 우방인데요. 지원 의사를 밝혔을까요?
네, 중국 정부도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맞닿아 있는 우호적인 이웃나라라며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리는 고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과 정부의 영도 아래 북한 인민들이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구에 입각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16일 수송기를 동원해 중국에서 의약품을 대거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이날 오전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 공항에 도착한 뒤 의약품을 싣고 같은 날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 항공기는 화물 중량 50톤인 수송기로 북한 내 3대만 있는 대형 수송기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에 실린 것은 모두 의약품이며 중국 측 인원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한 번에 충분한 물량을 수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운항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하고 중국은 현재 국경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둥은 지난달 25일 봉쇄됐으며 나흘 뒤인 29일 북중 화물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육로를 봉쇄하고 여객기 운항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 항공기가 선양 타오셴 공항에 간 것은 2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에 방역 물자를 지원했느냐는 질문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중북 간에는 위기 때 서로 돕는 훌륭한 전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북한의 코로나 발병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대응을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이번 주에 나온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죠.
네, 미국 정부가 정보기술 IT를 활용한 북한의 새로운 수익활동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는 16일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살상 무기와 단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가장한 상태에서 취업하려는 시도에 경보를 울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 공공부문에 이 주의보를 발표한다며 북한 IT 노동자들과 이들의 행위 그리고 이와 연결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지정을 포함해 명예실추와 잠재적인 법적 조치에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또 북한이 발표 당일인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17일 북한에서 새로운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속에서도 핵실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내용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일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정보기술 IT를 활용한 북한의 새로운 수익활동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한 내용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명훈 두 번째 시간으로 전명훈의 도미후 생활과 전명훈이 저격을 시도한 스티븐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기부터 전명훈은 매우 풍운화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형 밑에서 가업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지만 전명훈에게는 내심 신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발달된 문명세계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 한국을 근대화시켜야 하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업에 종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얽매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지금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와이 이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새 삶을 찾으려고 이민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 도착자 명단에 의하면 전명훈은 당시 나이 20세, 기혼, 서울 거주, 배 이름 도리코, 1903년 9월 21일 도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전명훈 의사가 원래는 유학을 목적으로 태평양을 건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국 이민은 이제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와이 이민을 오는 분하고 이제 북미로 가시는 분 두 부류가 있는데 하와이는 이제 노동 이민으로 간 거고 이제 북미로 가는 분들은 대개 유학이나 혹은 이제 상업을 위해서 가는데 전명훈 의사도 이제 하와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이민은 이제 노동 잘 알다시피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 이민으로 가는 것인데 전명훈 의사는 이제 노동자로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성공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 유학을 목적으로 갔습니다. 직접 이제 미국에 가기가 힘드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명훈 의사는 하와이 이민을 일단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북미로 가서 근대적인 학문을 공부할 그런 뜻으로 갔습니다.
그가 스티븐스 저격 사건 이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서도 그가 왜 하와이 이민을 택하게 되었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이도영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러한 이제 전명훈 의사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 배경 같은 거는 이제 그 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이제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미국의 근대적 학문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에 이바지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부터 봐가지고 전명훈 의사는 이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한인 노동자로 온 전명훈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명훈이 처음 갔던 곳이 어느 곳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초기 한인들이 오아후 섬에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또한 오아후 섬의 한 농장에서 노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와이 농장에서 전명훈의 생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여러 농장을 전전하면서 노동으로 호구를 해결하고 돈을 모아 미국 본토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하와이에 이민 온 한인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과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 서부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전명훈도 하와이에서 1년간 노동을 하다가 이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04년 9월 23일에 미주 본토에 건너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전명훈은 한인단체를 찾아갔으며 그곳에서 한인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본토에 온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명훈도 상한 한인 미션을 찾아갔습니다. 한인 미션은 1903년 9월 안창호를 비롯한 샌프란시스코 거주 한인들이 모여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인 미션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다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농장이나 철도 공사장, 광산 등을 전전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미션에 숙소를 정한 전명훈은 공립협회에도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1905년 12월 21일자 공립신보에 따르면 전명훈이 해관 건립을 위해 의연금 5원을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공립협회에서는 토요일마다 공립관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전명훈은 매주 토론에 참석하여 국권 회복을 주제로 토론도 하고 연설도 했습니다. 또한 전명훈은 매주 일요일에 상항 한인천년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1908년 2월 한인청년회에서 초청한 토론회에서는 모험시대라는 주제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명훈은 사업에 뛰어들어 한국 동포들의 알래스카 취업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명훈의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전명훈이 신한민보에 광고를 내고 알래스카 인부를 모집하던 중 친일 외교관 더햄 스티븐스가 미국에 와서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는 기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처음 계획했던 노동주선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명훈은 동포들에게 알래스카 어업을 주선하여 동포사회에 공헌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이 충분하게 되면 알래스카로 떠나려고 할 때 스티븐스가 도미하여 한국에 대한 망언을 일삼게 되자 그를 처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스티븐스가 당시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스티븐스의 공식 직함은 대한제국 외교 고문입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침탈하면서 의사 조약을 했고 정미 조약을 치게 됐는데 그 1907년에 이제 정미 조약으로 이제 이른바 차관 정치를 하게 되고 이제 고문 정치를 하게 되는데 대한제국의 모든 부서에 이제 외국인 고문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 문제를 대한제국 외교를 담당할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추천했는데 스티븐스는 원래 이제 일본에 있는 미국 그점에 공사관이죠. 그 당시는 공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책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제가 스티븐스를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한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하를 위해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일본은 스티븐스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대외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에게 김을 내운 조건을 엄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일 외교를 수행할 때 외교상 중요한 안건은 제한제국공사와 협의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서 조치할 것. 제국정부의 대한 방침은 수시로 제국공사에게 내시할 터인즉 귀하는 이에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한국 외교상 중요한 관계사항은 신속하고도 숨김없이 제국공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또한 제국정부에 대하여 어떤 보고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국공사를 경유하거나 직접 외무성에 제출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은 스티븐스가 일본 정부나 제한 일본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역할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티븐스는 훗날 한국의 국권을 제약한 을사늑약 체결의 앞장섬으로서 한국인들의 큰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당시 재미 한인들은 공립신보를 통해 한국에서의 스티븐슨의 언동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1906년 1월 8일 공립신보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대한제국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미국 정부의 을사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고 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병력으로 위협하여 얻은 약조가 아니라 그 약조에 대하여 대한제국 관료 몇 사람은 반대하였으나 그 외의 관료들이 낙종하여 도장을 찍었으니 실상은 일본이 위협함이 아니오. 그리고 한국 황실에 일병이 들어간 것이 없고 다만 이토 히로부미를 보호한 일본 순검 5명에서 6명뿐이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은 을사늑약에 대한 스티븐슨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08년 일본 정부가 스티븐슨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는 1908년 3월 3일 일본 요코하야마에서 배를 타고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스티븐스의 일정은 1908년 3월 14일에 보낸 전보를 근거로 하여 공립신보는 일탐도미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이처럼 미주 한인들은 스티븐스를 일본 밀정으로 표현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전명훈 두 번째 시간으로 전명훈의 도미우 생활과 전명훈이 저격을 시도한 스티븐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산업별 노동조합인 CIO는 몇몇 주요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오직 힘든 노력과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CIO가 치른 첫 번째 큰 투쟁은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1935년 말 제너럴 모터스 공장 노동자 일부는 임금 인상과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며 자신이 일하던 기계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 44일 만에 제너럴 모터스는 항복했습니다. 회사 측은 자동차 노동조합이 제너럴 모터스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제너럴 모터스 노사 양측은 새로운 노동협약에 관해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인 UAW는 1935년 미 전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보낸 대표 200명이 모여서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던 때 제너럴 모터스는 포드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늘었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인 UAW가 등장했습니다. UAW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였지만 제너럴 모터스는 이 조직의 대표성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감행했죠. 파업 결과 제너럴 모터스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대표성도 인정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인 UAW가 포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 투쟁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포드사 측 경비대는 노동조합 조직위원들과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포드사 역시 결국 이 세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철강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강업계 역시 새로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전국 철강 노동자들의 공식 대표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새 노동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회의 CIO는 미국의 전통적인 노조와는 달리 기술이 아닌 산업별로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1938년까지 주요 산업을 조직해가는 투쟁에 승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결성된 조직입니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나서는 것보다 함께 목소리를 내면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요. 1930년대 후반 미국의 대표적인 노조는 아메리칸 페더레이션 오브 레이버, 줄여서 AFL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인 미국 노동총연맹이 있고, 이 산업별로 조직된 새로운 노동조합인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줄여서 CIO로 부르는 산업별 노동조합 회의가 있습니다. 이 두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했는데요. 그러다가 1955년 AFL과 CIO는 한 조직으로 결합해서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즉 AFL-CIO라는 노동조합 조직으로 출범합니다. AFL-CIO는 미국 최대의 노동단체인데, 단일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 분야별로 수많은 개별적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형태로 조직됐습니다. AFL-CIO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합 조직으로 남아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평소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항상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 차례 연이어 집권한 공화당 소속 전임 대통령들처럼 대기업을 끊임없이 지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기업의 위험에 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의 뜻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대기업의 위험성을 지적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들은 미국의 여러 전통적 기업과 보수적 지도자들 사이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점점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의 부유층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이거나 독재자 또는 미치광이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연이은 보수적인 대통령 집권 아래 지속해서 지지를 얻었던 미국의 대기업과 부유층,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갈수록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뉴딜 정책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 전체를 공격하는 정책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재계 지도자인 JP 모건의 가족은 방문객들에게 모건 앞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이름을 입에 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JP 모건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이름을 듣는다면 혈압이 올라갈 거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반대 분위기는 1935년과 1936년에 걸쳐 내내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도 들으실 텐데요. 요요마 만나보시죠.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5월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혈통 미국인들의 유산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요요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요마는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요요가 이름, 성이 마씨입니다. 요요마는 전통 클래식을 연주하는 음악가지만 여러 장르의 음악으로 연주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는 음악가입니다. 그는 언제나 연주회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될 만큼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요마는 75개의 음반을 내고 음악예술산업에서의 뛰어난 업적에 수여하는 그래미상을 18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요요마는 1955년 10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곡가이면서 음악교사였고 어머니는 가수였습니다. 요요는 누나 예우첸과 함께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클래식 음악을 배웠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누나 예우챙은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 악기를 연습할 만큼 매우 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예우챙은 나중에 소아과 의사가 됐지만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등 음악과 가문의 유산은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3살 때부터 누나처럼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요요는 4살 때는 첼로를 시작했습니다. 5살 때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독주곡 스위트 3개를 기억할 만큼 요요는 뛰어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남매는 최고를 추구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지만 그래도 요요는 자신의 조기 성공을 아버지의 교육 방식과 적극성 덕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요요가 7살 때 마씨 가족은 미국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소문났던 요요는 불과 8살 때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연주회 무대에 섰습니다. 이 연주는 미국 전역에 방송되면서 그는 일찌감치 세계적으로 소문난 클래식 연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천재 소년은 줄리아드 음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요는 음악학교 밖의 다양한 세계에 대한 동경심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16살이 되자 다른 친구들과 떨어져 하버드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욕구에 찬 요요는 음악 공연을 줄이고 대신 인류학에서부터 독일 문학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다양한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1976년에 인문학사로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1991년에 하버드 대학은 그에게 명예 음악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요요는 그동안 주춤했던 음악으로 다시 고속 질주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척추 이상으로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질주는 멈춰졌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보조기구에 의존해 살아야 했고 어떤 연주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수술이 위험한 것이긴 했지만 다행히 그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에 대한 출연 요청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연주 스케줄은 여러 해가 걸려야 겨우 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요마의 음악 인생 중 경험과 혁신은 그의 상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그의 새로운 도전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많은 고전음악 청중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클래식 음악가지만 바로크 음악, 미국의 재즈, 블루그래스, 피아졸라의 탱고, 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음악, 브라질 음악 등 광범위한 장르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는 바비 메커린, 클로드 볼링, 스테판 그라펠리, 엔니오 모리코네 등 전설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음반 작업을 했습니다. 위대한 첼로 콘체르토집, 브람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소울 오브 더 탱고, 에스터 피아졸라의 곡 등은 비교적 초기의 음반들입니다. 그 후에 나온 것들로는 심플리 바로크 2, 바흐와 보체리니, 클래식 요요, 오리가도 브라질, 염소 로데오 세션 등이 있습니다.
요요마는 바비 맥퍼린, 마크 오코너, 에드가 메이어, 스튜어트 던컨 등 최고의 음악가들과도 서로 협력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소니 전속예술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또 음악 빌보드 순위에서 가장 많은 클래식 음반 판매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1998년 유유만은 옛날의 동서 교역로였던 비단길의 이름을 따 세계 문화와 예술을 배우도록 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설립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웹사이트에는 기구의 지향을 세계 예술가들과 청중들을 한데 모아 지구촌 이웃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출범한 이래 요요만은 이 기구의 예술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요만은 2000년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청중들과 연결되는 새로운 지평을 맞이했습니다. 타이완의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 앙 리가 자신의 영화 웅크린 호랑이 숨은 용의 음악을 넣자고 요요만에게 제의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고 2011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 영화상, 감독상, 촬영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악상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요요만은 대규모 공연 외에도 틈틈이 백악관 소재 영화 웨스트윙,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세사미 스트리트, 미스터 로저스의 이웃, 심지어 만화 영화 심슨에도 출연했습니다. 최근에는 헨리 루이스 게이츠가 해설하는 공영방송 PBS의 아메리카의 얼굴에도 출연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혈통을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에서 요요만은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요마가 선사하는 클래식 음악은 미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면 늘 위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테러 공격으로 무너진 다음 해 그는 비극 발생 1주년 추도 행사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요요만은 미국의 국가예술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엔의 평화의 사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요마에게는 첼로가 모든 것입니다. 또 첼로는 그의 인생입니다. 요요마에게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음악으로 가는 길을 알아내는 것은 일생 동안 이어지는 길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Playing an instrument is getting to know it to a point where it becomes part of you. Finding my way into music has been a lifetime.
오늘날 요요마의 공연을 보려는 음악 팬들의 바람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클래식 연주와 함께 미지의 세계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도전은 음악계의 신세대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요요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